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21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박헌영이 최종 월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평양에서 가진 6차 회동에서 박헌영이 이북에서 남조선 공산당을 지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박헌영 동지, 10월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고 합당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당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박헌영 동지께서 이남에 계시지 말고 평양에 머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평양에 머무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합의를 조선 공산당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이남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이남에 가지 말고 삼팔선에 가까운 해주쯤에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북에서 신문을 만들고 또 당간부 양성소와 공작원 양성소를 만들어서 이북에서 이남의 운동을 지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북에서 남조선 공산당을 지도하라는 김일성의 제안에 박헌영은 찬성했고, 이런 사실을 남조선 공산당 지도부에 알리고 남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박헌영은 다시 개성으로 향합니다. 다시 월남한 박헌영은 개성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승엽, 김삼용 같은 조선 공산당 지도부와 만난 뒤 10월 말께 최종적으로 월북합니다. 박헌영은 김일성과의 5차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신전술에 따라 미군정에 대항하다 탄압을 자초했고, 이어 쫓기다시피 38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때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박헌영의 영향력은 이북에서 크게 줄어듭니다.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기광서 교수는 박헌영의 월북으로 생긴 정치적인 공백을 김일성의 북노당이 메워나간다고 설명합니다.
정치 무대가 어디였느냐, 이들이 활동했던. 만약에 박헌영과 김일성의 정치적 활동 무대가 남한이었다면 당연히 박헌영이 우세했겠죠, 정치적 경쟁에서. 그러나 북한이었단 말이죠, 정치 무대라는 것은. 그래서 북한에서 이루어진 어떤 여러 가지 3년간의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의 조치, 이것들을 지도했던 것은 바로 김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내에서 대중적 지도력은 김일성한테 더 있었던 것이고, 훨씬 이것이 어떤 김일성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헌영이 최종적으로 월북한 뒤 서울의 좌익계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1946년 11월 5일 남북공산당 및 좌익계 지도자들의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좌익계 전원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현안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그해 7월 5차 회동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미를 거듭하던 남한 내 좌익계 정당들의 합당 작업과 10월 투쟁 문제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낸 박병엽 씨는 당시 회의장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10월 사태는 이승엽이, 그리고 3당 합당은 김상명이 각각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엽이 10월 사태의 의의를 10개 항목으로 나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보고 내용이 박헌영의 보고보다 과장이 훨씬 심해서 참석자들이 이승엽의 보고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오, 이승엽 동지.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월 투쟁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좌경 모험주의적 행동이었소이다.
백남은 동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조선 인민들이 영웅적으로 벌인 투쟁을 그렇게 폄하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조선의 인민들이 미 군정의 탄압에 저항해버린 종파업과 인민항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지도 노선상의 좌경 모험주의와 일부 지도 간부들의 주관주의적 욕망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사태를 두고 가열된 논쟁은 이어 합당 작업으로 옮아갑니다. 이와 관련해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김삼용이 나서서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조선공산당 지도부 내의 편협한 종파주의적 행동이 원만한 합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당과 남조선신민당 내에 몇몇 합당준비위원들이 조선공산당원은 아니지만 조공의 프락치로 인정되는 사람들이어서 합당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공산당은 자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합당사업을 새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헌영의 사람으로 알려진 김삼용의 이런 발언은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삼용의 이런 말은 김일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오는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한국전쟁 초기에 처형당한 김삼용의 유가족을 1956년에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삼용 동지를 1946년과 1949년에 두 번 만났습니다. 김 동지는 그때 모두 제게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김삼용 동지는 박헌영이나 이승엽과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구해내지 못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삼용의 발언과 남조선 내 다른 좌익 정당 대표들의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좌익계 합동회의에서 박헌영은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낸 박병엽 씨는 이 회의에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의 지도자가 아닌 좌익계 정당 지도자의 한 명으로 격화됐다고 지적합니다.
이 회의에선 종례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남한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이 회의까지는 박헌영이 남한 좌익의 대표로 간주됐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공산당 지도부는 박헌영과의 의견 조정을 통해서 남한의 정치 현안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좌익계 연속 회의는 북노당이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 박헌영을 좌익계 그룹의 한 지도자로 취급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박헌영이 그동안 누렸던 힘이 조금씩 제거된 셈이죠.
평양에서 열린 남북좌익계 합동회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박헌영의 노선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미군정의 허가 아래 11월 중순 3당 합당대회를 연다. 이북에 남는 박헌영은 남로당 제북 지도부를 만들고 당 간부 양성에 주력한다. 합당 촉진을 위해 북로당은 사회노동당 해체를 촉구하는 특별결정서를 채택한다.
합동회의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남한 내 좌익 세력은 곧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운형은 11월 초 좌익 진영이 나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합당 동참을 표명했고 남조선 신민당의 백남은도 사로당 준비위와 남로당 준비위에 무조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남한 내 좌익 세력에 대한 북로당의 영향력이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남북 좌익계 합동회의를 통해 남한의 좌익 진영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남한 내 우익 세력과 반 박헌영 세력을 포섭하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성시백 동지, 남한 내 좌익 세력 가운데 반 박헌영 세력이 이번 합당 작업의 반발에 떨어져 나올 것이오. 또 우익 진영에서도 임시정부 쪽 인사들이 이승만과 결별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세력을 모두 포섭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일성 동지. 서울에 조직해놓은 서울공작위원회를 통해서 반 박헌영 세력과 반 이승만 세력을 포섭하는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남한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박헌영은 평양 생활을 시작합니다. 박병엽 씨는 박헌영의 초기 북한 생활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좌익 연속회의 참석자들이 서울로 돌아간 뒤 박헌영은 평양에 홀로 남아서 본격적으로 평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호원과 비서가 제공됐고 해주엔 연락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부대 시설론 인쇄소, 출판소, 그리고 상사 등이 제공됐지요. 박헌영은 38선을 따라 연락 거점을 만들고 연락원을 고정 배치해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좌익 지도자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동일된 지도체제를 만들어 나갈 당시 북노당은 1946년 11월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이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